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려면 사이버 공격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미국 국가안보국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수많은 화재와 이변이 발생하는 3월의 광란, NCAA 주최 남자 대학농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 사람이 커피 대신 차를 찾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첫 소식인데요. 사이버 공격이라면은 이 해킹같이 전산망을 망가뜨리거나 전산망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빼낼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죠. 자, 인터넷 관련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사이버 공격도 자주 벌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이 19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네.
로저스 국장은 미국이 보유한 사이버 공격 억지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국가안보국 수장이 청문회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국가안보국이 어떤 조직인가요?
네, 영어로 줄여서는 NSA로 불리는데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비밀 감청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언론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 조직이었죠.
네.
NSA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해독, 번역, 분석하는 정보기관입니다. NSA는 또 미국 정부의 통신체계와 전산망을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는데요.
네.
현역 해군 장성인 마이클 로저스 NSA 국장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책임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NSA는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을 가진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뭔가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요즘 사이버 공격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로저스 국장은 현재와 같은 대처 방안으로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물리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대처 방안이 뭐길래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의 반사이버 공격 체계가 주로 방어 중심입니다.
네.
일단 전산망 주변에 방화벽 같은 방어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제야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네.
로저스 국장은 이런 방식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어적인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로저스 국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려면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능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흔히 하는 말로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어는 방어대로 하면서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반격할 능력도 있으면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네. 미국이 과거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된 건 아닌데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이란 핵시설에 설치된 전산망을 공격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듯이 정보를 빼내거나 필요할 때 다른 전산망을 파괴하려고 남의 전산망에 몰래 비밀 프로그램을 심는 것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이버상에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최근 분위기를 볼 때 북한을 겨냥한 말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북한이 영화 인터뷰를 만든 소니 영화사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최근에 북한 인터넷이 잠깐 불통된 것이 미국이 감행한 사이버 공격 탓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는 이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충분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로저스 국장도 미국에서 정보를 빼간 중국이나 다른 나라 해커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길러서 이 소니 영화사 해킹 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측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국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이나 국무부 그리고 이 국가안보국이 소속된 국방부 안에서도 이 사이버 공격이 예기치 않은 결과, 예를 들어서 외교 문제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로저스 국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이버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핵무기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분야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형태로 공격이 허용될지 같은 문제를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로저스 국장은 청문회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로 어제죠. 3월 19일부터 미국에서는 이른바 3월의 광란이 시작됐습니다.
Celebration, my friends. This championship belongs to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Huskies.
네, 응원의 목소리인데요. 2014년 3월의 광란을 마무리하는 NCNA 토너먼트 켄터키 대학하고 코네티컷 대학의 결승전 마지막 장면 들으셨는데요. 자, 김정호 기자, 여기서 NCNA 토너먼트라면은 미국 남자 대학 농구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 영어로 줄여서 NCAA가 주관하는 이 남자 대학 농구 대회를 말하는데요.
네.
이 대회가 3월의 광란으로 불리면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네. 남자 대학 농구가 왜 이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건지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네. 3월에 열리는 이 대회를 사람들이 무척 좋아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네.
아주 좋아서 광란에 이를 지경이라고 해서 이 3월의 광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네. 이 미국 사람들은요, 프로 운동 경기 중에 미식 축구나 야구, 아이스 하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자 대학 농구는 또 이런 프로 운동 경기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3월의 광란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한 운동 경기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방송 중계권요. 즉, 운동 경기를 방송하는 방송사가 대회를 주최하는 쪽에 줘야 하는 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2010년에 14년간 약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중계권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7천만 달러 이상을 내는 셈인데요.
네.
이 3월의 광란이라고 해봐야 고작 2주일 남짓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런 돈을 주고 중계권을 가져가는 걸 보면 미국 남자 대학 농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남자 대학 농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회 진행 방식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남자 대학 농구단이 미국에 약 1200개가 있다는데요.
네.
이 3월에 광란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겨우 64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일부터 시작한 64강에 나가려면 아주 피말리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건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농구팀들이 올라오니까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경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라서 훨씬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토너먼트라고 그러면 한국말로 승자 진출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네.
경기에 이긴 팀이 다음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판 승부로 경기에 지면 바로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실력에 출중한 우승 후보라고 해도 한번 지면 그대로 보따리 싸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판 승부다 보니까 강팀이 약팀에 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올해 3월의 광란에서도 벌써 강팀이 약팀에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이변이 자주 나면 솔직히 경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바로 이런 경기 방식이 미국 남자 대학 농구의 인기에 한몫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밖에도 전통의 맞수끼리 맞붙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들과 이들 팀을 응원하는 사람 사이에 경쟁심이 어우러지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네. 자, 이 3월의 광란에서 눈여겨볼 만한 팀이라면 어느 대학을 들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우승 후보 영순위 켄터키 대학입니다. 켄터키 대학이 작년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시즌의 성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선에서 치른 34게임을 모두 이겼는데요. 어제 본선 1차전도 이겼으니까 35연승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5번만 더 이기면 40승으로 남자 대학 농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우는데요. 이 NCAA 역사상 최다승 우승 기록이 지난 2012년 역시 켄터키 대학이 달성한 38승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이 미국 회사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요. 커피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마시는 음료죠. 커피의 나라 미국에서요. 최근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미국 커피협회가 최근 2015 미국 커피 섭취 경향이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줄고 반면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항목별로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이 전체의 59%로 지난해엔 61% 그리고 2013년에 6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 소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20%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네.
1990년 20억 달러 이하 수준이던 차 도매 판매 규모가 지난해엔 100억 달러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한때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약 70년 전이죠. 지난 1946년에 미국인들이 커피를 매년 174리터씩 마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이 2014년에는 87리터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이별로 커피하고 차 가운데 어떤 걸 골랐는지 궁금한데요. 노년층은 차, 젊은층은 커피로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아닙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70%는 커피가 좋다고 대답했고요.
네.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차와 커피를 좋아한다는 대답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젊은 층이 차 소비가 늘어나는데 한몫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커피 소비가 줄고 차 소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차가 몸에 좋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미국 안에서 차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